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로우셨을 오늘 뭐 글로벌 인터뷰.
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네, 어제 어떻게 혼자 잘하시던데요?
아니,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여도원의 빈자리가 항상
아니
컸다.
3분 빨리 끝내셔가지고
맞아요.
네, 금방 나오시고 싶었나 봐요.
아니에요.
자, 오늘 사실 최근에 시장이 오르는 걸 보면서 그중에서도 이제 주도주인 반도체가 오르는 걸 보면서 전에 우리 빈센님께서 외치는 여주사! 이게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어제도
네.
하이닉스가. 저 진짜 놀랐어요.
네, 어제 뭐장 초반에 한2% 이상 지수가
네.
밀리면서 상당히 불안불안했었는데, 네,
맞아요.
그럴 때일수록 여전히 의심하지 말고 주도주를 사라.
여주사. 근데 안 밀리니까.
왜
그
밀려야 되지?
잠깐, 아니 그러니까 왜 밀리냐는 거는
네, 여기 머리카락,
아직
여기 머리카락 있다.
아직 못한, 아직 우리 탑승을 못한 분들이 있어요.
네.
버스를 지금 타고 싶은데,
네.
아, 내가 빈센님 말 믿고 여주사 할 걸, 미리 사할걸 했는데 그걸 못 하다가 최근에 이제 연말연주 상승을 보고
네.
안 밀렸는데 사도 되나? 여전히 주도주 사도 되나?
아침부터 엄청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무서운 얘기요?
순환선은 2호선밖에 없어요.
순환선은 2호선.
대부분 9호선, 5호선. 급행도 있습니다,
끝나죠.
9호선. 네, 빨리 타야 돼요.
중간에 무슨 역이든 열차가 멈추면 타라.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급등한 가운데 얼마나 더 오를지도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것도 궁금한데 저희가 지난 주말에 이제 베네수엘라 관련한 이슈 터지면서
네.
이분을 빨리 모셔야 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또 에너지 왕자 모셔야죠.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 윤재성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네,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말에 되게 바쁘셨죠?
일요일날 보고서 쓰느라고 회사 나왔었습니다.
갑자기
네.
물론 이제 그 전에 약간 사막이 있긴 했었지만 그
네.
과거부터 계속 티격태격 했지만 이게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생포된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그걸
21세기.
보면서 21세기에
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총독이라고 하나요? 그 역할을 맡겨 가지고 내가 이거 보고 있는 게 지금 21세기 맞나?
네.
미국의 속내가 뭐예요? 진짜 에너지예요? 뭐예요?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긴 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작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피크아웃입니다.
네.
예, 올해부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장기적으로 공급 옵션들을 마련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트럼프의 그런 속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타이밍이.
그리고 에너지가 결국은 경제와도 연관이 있는데 지난 10년간을 좀 돌이켜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낙관적인 전망들이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런데 그게 사실 완전히 뒤집혔죠. 였잖아요.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는데
그쵸.
저는 에너지 관점에서는 그게 쉐일붐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쉐일붐.
예, 쉐일붐 덕분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그쵸.
그러면서 리쇼어링이 미국 내에서 일어났고 그게 고용 창출로 이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을 미국이 더 앞서 나갈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 에너지 자립이었는데 마침 이제 에너지의 공급이 모자라기 시작하는 구간이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뭐 중동이야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중동으로 날아가서 어느 정도의 협의를 봤지만 사실 그걸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베네수엘라나 가이아나 쪽으로 남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본인 임기 때 쉐일붐이 불었던 구간에 사실은 트럼프가 재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의 기억을 아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경제적인 관점 모두를 다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윤재성 의원을 오늘 모시면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부터 시작하면 사실 3월부터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제 창출돼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 1월인데 벌써 남미 베네수엘라를 건드리고 바로 뭐 그린랜드다 아니면 콜롬비아다 넥스트에 대한 얘기가 막 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20세기 최대의 분쟁들은 다 에너지 독립에서부터 발휘됐다라는
그렇죠.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제 에너지의 불확실성이 연초부터 불거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이 불확실성에 무게를 둘 때가 아니고 기승 전 결국 에너지 비용이 낮아질 거다, 물가가 낮아질 거다, 비용이 낮아질 거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새해를 첫 시작하자마자 이런 이벤트가 터졌기 때문에 네. 올 한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네. 지금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미국이 지금 너무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실 차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제 2026년도부터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원유를 생산하려면 일단 시추를 해야겠죠.
요거는 우리 또 윤재상 위원님 계속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죠.
네. 네. 그 시추를 하고 있는 그 개수, 유정의 개수가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까만색 선입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보시면 저희 오일리그 카운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오일리그 카운트가 2년 내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규 유정을 그 시추하고 있는 그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저희가 DUC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빨간색 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빨간색 선인데 이건 뭐냐면 미국의 셰일 오일은 두 단계를 거쳐요. 수직으로 내려간 다음에 수평으로 돌려서 원유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직으로 뚫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수평으로 돌리는 건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은 이렇게 수직으로 뚫어놓고 유가가 마음에 안 들면 생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유가가 마음에 드는 유가가 오면 수평으로 돌려서 두 달 만에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직으로 뚫어놓은 시추공을 저희가 DUC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시면 그 DUC라는 것의 개수가 2020년도에 피크를 찍고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두 달 만에 생산이 가능하니까 대기하고 있는 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하고 있는 유정이 지금 2014년도 이때가 셰일 붐이 불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네.
그때보다 더 낮아졌어요.
저게 환경 중요 신재생 의 여파입니까? 아니면 비용적인 부분에서의 구조조정의 여파입니까? 뭐 복합적이겠지만
뭐 두 가지 다 작용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셰일 오일 광고들은 보통 생산 시작하면 거의 한 2년 안에 대부분이 생산이 됩니다. 그 뒤로는 생산량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미국의 원유 광고들은 접근이 쉬운 데는 거의 다 개발이 끝났어요. 지금 남아있는 광고들은 지질이 복잡하거나 혹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데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추공도 줄어들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유정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쉘보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원유가 얼마나 매장돼 있냐 이거 영원한 미스테리잖아요. 저는 셰일붐이 나왔을 때도 미국도 무한정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수익성
비용?
있는 그런 광고들은 이미 다 개발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제 힘들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가에서는 미국 내에서 굳이 투자를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있는 슈퍼메이저 업체들이 투자를 안 했냐라고 보면 엄청난 캐펙스를 넣었습니다. 사실은 이 왼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고요. 이 왼쪽 차트가 미국 오일앤가스 업체들의 캐펙스입니다. 자본 지출이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게 2024년도입니다. 3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신규 시추하는 비중이 늘어났을까라고 보면 그건 아니에요. 신규 시추하는 게 늘어난 게 아니고
네.
M&A 했던 캐펙스가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M&A와 관련된 이 캐펙스는 거의 한 23년 대비 24년도가 4배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예를 들어서 엑소모빌이 미국에서 가장 원유 생산량이 많은 업체인데 이 업체가 한 6, 7위 하는 업체를 M&A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쉐브론도 굉장히 큰 업체인데 가이아나에 있는 어떤 업체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거의 200조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두 회사
네.
합쳐서.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캐펙스가 들어갔는데 그게 신규 시추하는 데 들어간 게 아니라 M&A라는 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원유 시장은 과거에 쉐일붐 때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거든요. 그 업체 주가도 엄청 좋았었고 근데 그 죄송합니다.
네.
지금 일어나시는 시간이군요. 네.
그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M&A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과점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미 이제 과점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굳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시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기다리면 어쨌든 유가는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규 시초하는데 지금 핵심을 두고 있진 않아요.
베네수엘라 사건 터지고 속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 원유 업체들 기업들 만나가지고 베네수엘라 어떻게 땅 따먹기 나눠줄 거다 막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하고 연결이 있는 겁니까? 내부에서는 이미 과점화됐으니까 밖으로 빠내는 거.
아 그렇죠. 약간 미국 내에서는 거의 성장의 동력이 없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의 셰일 오일 업체들 혹은 슈퍼 메이저들도 눈을 당연히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어떻게 보면 슈퍼 메이저의 중장기적인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지금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슈퍼 메이저들이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냐면 가이아나 혹은 나미비아라든지 아니면 뭐 카자흐스탄 이런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미국 내에서는 이제 성장이 나올 게 없으니까.
네.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하나가 지금 베네수엘라가 됐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포인트가 좀 고민거리였냐면 트럼프가 지금의 트럼프가 된 가장 근간에는 리쇼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행보는 정반대가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밖으로 나가네 뭐 싶어갖고.
밖으로 나가서 싸게 갖고 오는
들어오는 건가?
원유를 싸게 갖고 오고 에너지를 싸게 갖고 오는 거니까 셰일 분대와 비슷한 상황들이 펼쳐지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국내에서는 에너지 비용을 싸게 조달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처로 눈을 돌려서 그쪽에서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베네수엘라를 지금 어쨌든 뭐 공습을 했고 이 아예 장악을 한 상태인 거라고 본다면
네.
요거 중에서 말씀하셨던 다른 그 국가들을 더 많이 이제 트라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더 이게 확장이 되는 시나리오가
일단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는 베네수엘라 네. 그리고 바로 옆에 가이아나라는 국가가 있고
거기까지는 이제
네, 이제는 거기까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얻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캐나다의 변심도 있어요.
변심이요?
예. 캐나다가 원유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600만 비리 정도를 생산하니까 글로벌 캐파 6% 정도를 생산하는 국가가 캐나다거든요. 근데 그 캐나다의 원유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걸프만까지 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 차트를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캐나다 북부 지역에 있는 에드먼턴이라는 지역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요 밑에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남미는 바로 여기 밑에 있단 말이에요.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리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아.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단체 반발도 굉장히 심하긴 해요. 그래서 캐나다가 지금까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미국으로 거의 대부분의 원유를 보냈는데 지금 미국이 계속 캐나다 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캐나다도 이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도 이제는 미국으로만 보낼 게 아니라 수출을 다변화하자고 하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원유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려면 파이프라인이 필요한데 실제로 작년 중반 정도에 24년 중반이죠. 한 1년 반 정도 전에 파이프라인 하나 이쪽으로 연결된 게 있어요. 밴쿠버로 연결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게 한 30만 BD짜리였는데 지금 90만 BD로 늘어났습니다. 3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 밴쿠버를 통해서 아시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태평양을 건너면 되거든요. 태평양을 건너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아, 네.
근데 기존에는 이 멕시코만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쪽 보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와야 됐거든요. 걸리는 시간이 거의 20일 정도 줄어듭니다. 당연히 운임비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캐나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미국이 계속 자기를 때리게 하니까 수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아시아 쪽으로 물량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원유 조달에 있어서 미국도 지금 캐나다산 원유의 수입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거의 수입 원유의 대부분은 캐나다산입니다. 근데 애들이 변심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새로운 지역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습이라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저렇게 무력적으로 저렇게
네.
전 생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막 네. 생각했는데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뭐 마약 뭐 이런 얘기하고
그렇지만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뭔가 삐걱거림을 얼른 봉합하기 위한
그렇죠. 뭐 아직까지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미국의 원유 생산량 피크아웃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정책은 뭐 전기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내연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생산량은 픽아웃하니까 어떻게든 다른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 된 거죠.
근데 이게 베네수엘라가 생산, 그러니까 이 원유를 가지고 있는 보유량은 1인데 생산량이 그렇게 높지 못한 거는
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고 미국 정부가 들어가면은 뭐 생산량이 갑자기 뭐 단기간에 확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일단은 지난 뭐 한 수십 년 동안
네.
과거에 뭐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이 들어갔었다가 이 국영업체들 국영화 그러니까 그 석유업체를 국영화 시키면서 자산들의 다 몰수를 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쉐브론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뭐 설비들이 워낙 노후화돼 있는 설비들이 많아서 여기에 캐펙스를 넣으려면 그리고 생산량 늘리려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장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이 옵션을 하나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원유 수입량이 사실은 생산량이 많으니까 수입 안 할 것 같은데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서 나는 원유는 대부분 경질유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걸프코스트에 있는 텍사스 쪽에 있는 업체들은 고도화 설비라는 게 돼 있어서 중질류를 같이 섞어야 됩니다.
네.
그 중질류를 공급해 주는 데가 캐나다. 그러니까 거의 한 70%를 공급해 주고요. 나머지 중동, 그다음 멕시코 이런 데가 공급을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베네수엘라로 대체하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베네수엘라 중질류가 언론사에만 나왔었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 중질류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원 수출의 80%가 지금 중국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국으로 가는 가격도 굉장히 싸게 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랑 베네수엘라가 붙어버리면 중장기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을 거라고
이거는 생각하고 제가 있어요. 잘 몰라서 경중 그거는 나중에 뭐 발화점 아니면 뭐 무게 아니면 온도 효율성 달라지는 겁니까 원유가?
생산 비중이 달라져요. 경질유를 쓰면 휘발유 같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중질유를 쓰면 디젤이라든지 뭐 항공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산 비중이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설비를 다 바꿔야 돼요. 정유 설비들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치니까 죄송합니다. 중국을 약간 또 미국 쪽에서는 뭔가 제재하려는 그 원유에 대한 수입을 조금 제한하려는 그런 속내도 있는 거다. 뭐 물가도 물가고 뭐, 원유도 원유지만
일부 있을 수 있고 네. 사실 당장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뭐 1200만 배럴, 1300만 배럴 정도 되는데 베네수엘라부터 수입하는 게 뭐 4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미미한 양이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베네수엘라의 잠재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둘이 이제 붙어서 뭐 무슨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차전 차단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크다라고 보여지긴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전부 이제 검은 다이아몬드, 석유를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 최근에 또 이란, 중동은 뭐 더할 나위 없이 계속 이게 분쟁이잖아요. 가지고 있어도 이게 참 분쟁인데 지금 미국의 역할과 포지션이 바뀌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데 그럼 이 에너지 패권이라는 이 큰 얼개에서 보면 지금 베네수엘라의 이 첫 시도가 미국이 앞으로 다음은 어디가 좀 더 유력하다고 보세요? 의미 있는 국가들 중에서.
네, 뭐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쿠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린랜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린랜드도 대목 네, 찍었잖아요.
뭐 이미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부분이기는 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뭐 베네수엘라에 일단 먼저 집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유 매장량도 많지만 사실 여기 히토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히토류.
예. 히토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린란드.
예, 네. 아니요. 가이아나에.
가이아나에.
예.
아.
가이아나는 좀 다양한
예.
그 자원들이 많네요.
요 얘기를 지도를 보고 한번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옆에 이렇게 가이아나가 있는데 이 가이아나의 빗금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에세키보라는 지역이거든요.
지역 이름 우리나라
예, 지역 이름이
뭐 대한민국에서 뭐
예, 북한
서울
뭐 이런
북한
개념인데 이쪽 지역이 예전에 네. 그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1899년도에 그 파리 중재 재판에서 이 영국이 이 지역을 가이아나 영토로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들이 전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계속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역이 그 분쟁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히토리가 매장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를 얻게 되면
네.
이 지역까지도 같이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스타브록이라는 요 지역이 사실은 가이아나에서 원유 생산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아, 이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올해 4월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베이징에서 만나는데 히토류가 뜨거운 감자잖아요. 미국이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막 드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중국이 뭔가 제재를 미국에게 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가이아나 다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봐요.
그쵸.
이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자주 들어봤는데 네, 그 옆에 가이아나라는 나라가 있었는지는 또 몰랐습니다. 또 자원이 이렇게 많은지 또 몰랐는데.
가이아나가 그 24년도에 GDP 성장률이 40%였어요.
뭐 때문에?
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이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가이아나의 원유 생산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에 있는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이 진출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 업체들이 지금 이 가이아나의 생산량 증가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이미 진출해 있는데 또 뭘 더?
아, 이게 이제 가이아나가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고 GDP 성장률이 워낙 높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베네수엘라가 있잖아요.
네.
배가 아픈 거죠,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어.
그러니까 가이아나를 먹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파리 협정에서의 결과가 부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또
그렇죠.
제재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은근 이제 가이아나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쫙 들어오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미국 지금 베네수엘라에 진출해 있는 쉐브론도 지킬 수 있게 되고
네.
가이아나에 진출해 있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충분히 이런 논리가 그럴싸했어도 다양한 다자간의 외교 등등으로 인해서 실제 액션이 없었다면 최근에는 그런 게 정말로 실리 외교를 위해서는 다 액션이 취해지는 건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 모든 것의 한 발짝 뒤에는 사우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가?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게 오펙 플러스도 베네수엘라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성명을 했던 것처럼
아니요, 사우디는
네.
사실 이게 불편하죠.
아 그래요?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유업체나 혹은 미국 정유업체들에게 유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의 원유가 중질 원유예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도 중질 원유거든요. 베네수엘라의 중질 원유가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원래 중동은 대부분 아시아에 팔지만 미국으로 파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생산이 늘어나면 미국이 중동 거 안 쓰고 베네수엘라 가까우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중동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캐나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 다 보내다가 이제는 아시아로 계속 보내고 있어요.
네.
근데 캐나다의 원유도 중질 원유거든요. 그러면 베네수엘라산 원유, 캐나다산 원유, 그리고 중동산 원유 전부 다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를 쓰는 데는 거의 대부분 아시아 리파이너리들이거든요.
네.
아시아 리파이너리들 입장에서 이제는 중질 원유가 넘쳐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아시아에 있는 정유업체, 화학업체들 이제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미국 업체들도 사실은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게 멕시코산 원유, 사우디산 원유, 그 다음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예요. 근데 이번 이런 이슈로 미국향 그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출량이 한 40만 비대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만큼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멕시코나 사우디는 미국으로 보내던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물량들은 대부분 아시아로 풀릴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대오일뱅크가 멕시코산을 쓰고 있고요. 뭐 사우디는 뭐 우리나라 업체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늘어나면 결국은 멕시코나 사우디산이 아시아로 풀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중동산 운임비 감안하면 좀 비싸게 사와야 되는데 베네수엘라 가까우니까 조금 더 저렴하게 원유를 조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슈 터지고 나서 미국의 정유사들이 많이 네. 올랐거든요. 한 9% 10%씩 올랐었는데 이제 그 이슈들을 반영한 겁니다. 구조적으로 원가가 싸질 수 있겠네라는 부분들을 반영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엑소모빌이나 쉐브론도 올랐던 게 거기서 직접 시출을 하니까 주가가 올랐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1월 3일 새벽에 현지 시각으로 터졌는데 딱 터지자마자 위험 자산들이 반응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좀 판단이 짧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인플레를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도 오르지 않았나요?
올랐죠.
조금
그런
올랐어요.
이슈가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넥스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우리 주식 시장이 아, 이 베네수엘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리스크 요인이 아니고 금리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주시장이 아, 언제쯤 좀 더 가시화되게 무게를 둘까요?
그게 이제 트럼프가 그저께 나온 얘기를 보면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시초하면 보조금 주겠다?
네.
지원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얼만큼 트럼프가 강하게 밀어붙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미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원유 생산량 늘리는 데이터가 나오면은 그때 시장은 좀
이미 지금 쉐브론이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요. 실제로 22년, 23년 이로 계속 조금씩 늘고 있고요. 네. 단기간에 1년 내로는 조금씩 더 늘릴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더 대폭 늘리려면 트럼프가 얼만큼 지원해주는지에 지원. 대한 지원책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 신호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 시장 아니면 글로벌 시장이 여기에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시작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서 그게 언제가 될까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의 캐펙스를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마어마한 돈을 24년도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유가는 낮고 그러니까 사실 본인들은 투자할 만한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론이 나오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얼만큼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죠. 그건 이제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달려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미국 정유업체는 그러면 지금 기대감에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당장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으로 못 보내는 것들을 네네. 당장 갖고
아,
있으니까.
중국에 또 안 가는 것들.
네, 중국으로 거의 대부분 80% 나가는데 오. 거기 되게 싸게 나가거든요. 10불에서 20불 브랜트 대비해서 10불, 네. 20불 싸게 나가거든요. 그거 우리가 받아오면 되니까. 오. 당장 이거는 미국 정유사들에게 긍정적인 뉴스죠.
미중 간에 어떻게 분쟁이 좀 생길 여력이 있을란가.
그러니까 이제 실리 외교인데 그 미중 간에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야 우리가 한 1년 동안 인플레이션 걱정을 왜 했나 싶어. 그 정도로 계속 해야
되는 그 몸만 올라가려면은 다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극단적이든 아니든.
근데 가스는 아직까지 리스크에 있죠.
가스는 아니다. 네.
가스는 발전용으로 계속 쓰이고 미국에서 가스를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가스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고요. 원유는 사실 지금 남아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정확히 기억하는 게 지금 미국이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석탄까지 씁니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석탄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탄 업체는 상관없어요.
그래요?
왜냐면 석탄 업체들은 발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 용처가 다르구나.
용처가 다릅니다. 기름은 대부분 운송용으로 사용이 되고 석탄이나 가스는 발전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용처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수혜 기업으로는 뭐 대부분의 업체가 수혜를 받는데 어디가 제일 수혜가 커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가져다 쓰면 싸게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네. 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많이 가져다 쓰는 업체들 니 유리할 거고요. 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많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업체들.
어디 업체가 제일 크죠?
그 업체들이 여기 텍사스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위치한 예, 정유업체들.
걸프 코스트라고 써 있는 이 빨간색 부분을
마라톤?
한번 보시면
맞아요.
마라톤 페트롤리움이라는 업체.
엑소모빌.
정제설비 규모가 미국에서 가장 큰 업체이고요. 엑소모빌은 마라톤이랑 좀 다르게 원유 시추에서부터 다운스트림 정제까지 같이 하고 있는 수직 계열화된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발레로라는 업체도 독립정유업체입니다. 위에 EMP가 없어요.
네.
그래서 독립정유업체 중에서는 마라톤이랑 발레로가 해당이 되고요. 엑소모빌이 수직 계열화된 업체 중에서는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아까 댓글에도 되게 의미 있는 댓글이 있는데 이런 국가 간의 분쟁 이슈들 베네수엘라가 가이아나를 호시노타 노리고 있었다 등등처럼 그런 것들 한번 쭉 정리해도 좀 재밌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계기로 뭐 그런 것들이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에너지 측면에서 이런 호시탄탄하게 불편했던 관계가 전국 아니 전 세계 공공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앞서서 뭐 현대 쪽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연관해서
물론 우리나라 정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가져다 쓰는 중질 원유가 이제는 여기저기서 막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아시아 쪽으로 계속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결국은 우리가 가져다 쓰는 이 원가가 조금씩 저렴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유업체 모두가 다 긍정적이고 아시아에 있는 정유업체도 다 긍정적입니다. 사실 태국에 있는 정유업체들도 많이 올랐어요. 어제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GS칼텍스가 GS가 50% 지분을 갖고 있고 쉐브론이 5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GS칼텍스가 이렇게 반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GS와 칼텍스. 네. 근데 GS와 쉐브론 죄송합니다. 네. GS와 쉐브론.
네,
쉐브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원유 생산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 네. 업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쉐브론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이걸 뭐 다른 데 팔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지금 50% 지분을 갖고 있는 한국에 있는 정유업체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카텍스한테 생산된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팔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수직 계열화되는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
진짜 이거 뭐 보조금 이슈 차치하고 앞으로 GS 칼텍스에서 기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싼 거지 원가가 싼 거지.
그렇죠.
제품 가격은
마진은 똑같이.
판매 가격은 비슷하게
그들의 마진이 올라가는 거죠.
알고 있어요. 네,
그들의
주가가
마진이.
그만큼 그쵸. 마진이 높다는 네. 거죠.
주식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네. 수 있다. 알면서 물어보는데 되게
그렇죠.
나 SOE 이렇게 난 SOE 하거든.
아 저도 SOE 웬만하면 SOE.
나 윤재서 에너 때문에 SOE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뭐지? 거기 사우디 거라서.
근데 이제 아니, 결국은 이제 주도는 이제 SOE이 할 텐데 SOE이 주도를 할 텐데 결국은 이제 뭐 GS라든지 뭐 결국은 SK 이노베이션도 저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정유 기업들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저희가 작년에 여름부터 시작해서 쭉 정유 기업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많이 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SOE를 토픽으로 보셨고 호재가 계속 있네요.
이번 건 얻어 걸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얻어 걸렸는데.
얻어 걸리긴 했죠.
아, 약간 네. 또 이제 조용하다 갑자기 또 네. 이런 호재가 또 생기니까.
맞습니다. 네.
올해 그럼 뭐 TP 또 올리실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벤트성으로
이제 상황이 시장 나아지면 아니면 그런 가능성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이 당연히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정의주.
이게 이제 얼만큼 트럼프의 정책이 강할지를 사실 봐야 되기 때문에
강하지 않을까요? 강해야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니면 이제 중국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예. 그런 속내도 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만큼 강할 줄 알았는데 약간 중국과 이런 딜 때문에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그 강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못하니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물론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됩니다.
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당장 지금 싸게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당장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정유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엑소모빌이나 쉐브론도 좋긴 좋을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지금 수급 상황이라든지 원가를 싸게 조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국 독립 정유사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장비들, 시출하려면 서비스 장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 업체들도 사실은 선제적으로 좀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그게 있죠? 이제 슐럼버거라든지 지금 보시는 슐럼버거라든지 할리버튼 같은 업체들인데요.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출을 하려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유전 개발하려면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 실제 시추가 시작되기 이전에 수주를 받는 업체들이니까
그렇죠.
순서가 좀 더 빠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투자에는 뭐 엑스모빌도 물론 매력적이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미국 정부 행보가 있다면
네.
이런 관련한 장비 기업들이 더 많은
조금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같이 움직이긴 하겠지만
네.
조금 더 실적 측면이라든지 수주 측면에서 좀 더 빠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유주 투자를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유 관련한 ETF가 하나 있는데 XLK였나?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XLE일 겁니다.
XLE 맞아. 에너지.
엑소모빌이랑 쉐브론이 아마 들어가 있을 네. 겁니다. 아, 근데 한 40% 정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정유라는 게 물론 윤재성이 늘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섹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서의 미세 변화가 계속 있다.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오늘은 글쎄 이게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으나 얻어 걸렸다. 어부들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불확실성, 미중 무역 패권 경쟁 등등을 봤을 때 우리 한국의 투자 입장에서 기술 초격자 IT 메모리 쪽으로 확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시작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너무 비싸다. 손이 잘 안 간다. 그런데 이럴 때 오히려 에너지 가격을 확 낮추는 지금의 이벤트성이라 하더라도 약간 순환매 측면에서 그럼 정유 업체들을 좀 봐도 되는 시기입니까?
이제 뭐 계속 저는 향후 2030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입이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엑소모빌의 시총이 삼성전자
비슷해요?
조금 높아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누가 더 높은 겁니까? 그럼
엑소모빌이 조금 더 높고요.
그래요?
진짜 조금 높고요. 하이닉스의 시총보다 쉐브론의 시총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에너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죠. 사실 많이 빠졌었고요. 네, 저평가된 상태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콜이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워낙 상대적으로 많이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에너지 업체들도 지금 돌아가는 이런 에너지 뭐 형태 상황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전 유심히 봐야 되는 올해 유심히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반도체에 우리가 집중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외에 우리는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짜잖아요 자산배분 관점에서 그럴 때는 에너지 쪽에 있어서도 이제 모멘텀이 있고. 계속해서 이 모멘텀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우리 또 윤재성 애널리스트님께서는 2030년까지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항상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는 SOE를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막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금 좀 이렇게 쉬더니 또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슈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이슈와 함께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게 뭐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어서 오른다라고는 또 이게 펀더멘털 변화도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그쵸, 요인이긴 그쵸. 한 거죠.
네. 네. 단기적인 리레이팅 요소인데
반응을 빨리 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요. 네. 뭐 물론 윤재성이 너 주변에서 그러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랠리가 워낙 커서
그렇죠. 수급이 쏠려 있어요.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분도 꽤 있어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넥스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걸 이제 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다른 데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내긴 내야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아, 이게 50개 딱 걸릴 가능성이 높 이렇게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바로
걸리고
걸리거든요.
싶다. 50개 걸리고
그래서
싶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순환매 뭐가 좋을까? 딱히는 없는데 라고 했는데 이게 좀 눈에 들어왔다. 네. 그런 거죠.
50개. 50개 넘는 분들 예, 네. 대안을 찾으신다면 에너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베네수엘라 이슈가 지금 정점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벌써 생포했고 끝났으니 정점인 건가? 아니면 뭔가 베네수엘라 정부나 내부적인 입장에서도 미국 쪽이 분명히 이제 반발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부통령도 지금 반항하려다가 말을 잘 듣기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이제 뭐 더 이상의 반항과 뭐 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긍.
수긍하는 쪽으로 이제 부통령도 돌아선 것 같아서 크게 이슈가 나올 만한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네. 소유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이런. 뭐
사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속내가 정말 그 검은 속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관련한 정유 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될지.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주주 해당 안 된다고 하는데 곧 되실 거예요. 예, 해옴님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윤재성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에 하나 안 해가지고 채팅창에 하루에 하나 왜 안 하냐고 오늘 하루에 하나 다시 에너지 얘기였잖아요.
네, 하루에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저보다
여주사
더,
얘기하다가
네, 훨씬 더 전문가한테 바톤을 넘기는 게 또 제 역할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주사를 혹시 모르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는데 여도원이 찍은 주식 사라 아닙니다. 여전히 주도주는 주도주로 사라라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3% 해외 투어 이번에는 저희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간다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10기예요 벌써. 10번째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겨울에 딱 이제 설 연휴를 이제 껴가지고 저희가 여행하는데 항상 이렇게 황금 연휴 떠나는 이유는 여러분 좀 이제 휴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이때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미리 저희가 선정을 해서 최대한 이제 좋은 가격으로 마련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드림 투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뭐 학부모님이 떠나셔도 되지만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그런 여행으로 여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여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글로벌 드림 투어를 준비했고요.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사회 투어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보스턴에 가서는 저희가 하버드, MIT, 예일, 컬럼비아, 프린스턴, 유펜, 브라운 대학교의 재학생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고 대학들보다 글로벌 순위가 더 높죠.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복단대 그리고 상해 교통대 재학생들과 만나서 실제 캠퍼스 생활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두 나라 모두 이제 학교만 가는 게 아닙니다. 현지 빅테크 기업의 현직자와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투자 그리고 아이의 미래 뭐 진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번 드림투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조금 더 나은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